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우리 말씀에 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덧입고자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 나누어질지라도 주께서 주시려는 은혜 충만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82일째 되는 날이죠. 올해 딱 절반 정도 되는 날로 그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절반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과 사람 앞에 먼저 최선이기보다는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최선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올해 나는 믿는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나는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한 드라마 부제목 정도로 그리 기억하고 계실 분도 있을 듯한데요. 많은 이들에게 이 표현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서 차용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표현 그대로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희곡 중 하나인 헨리 4세 2부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Uneasy lies the hat that wears a crown. 왕관을 쓴 자의 머리는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왕권의 무게, 책임감에 대하여서 뜻하는 말인데요. 이 내용에서 착안해서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한단 말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표현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표현이 문득 믿음으로 사는 우리네 삶에도 나름의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존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적 책임감도 있지요. 마냥 편하지만 않은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참 많은 삶입니다. 그런 영적 부담이 때론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죠. 그래서 어쩌면 믿는 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영적인 부담, 그냥 부담 말고 거룩한 부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농부는 참 많은 노력을 하죠. 그렇듯이 믿음의 열매 또한 삶을 넘어서는 그 거룩한 노력과 부담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안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는 비록 곧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생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23장 33절 중반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말이지요.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무게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물론 삶의 분주함, 고민, 걱정 참 많지요. 그 영적인 무게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그 무게 감당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할 기회들이 있는 거죠. 올해 돌아보셨을 때 잠시 내려놓은 영적 부담의 무게들이 있다면 다시금 짊어져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하나 등장하는데요. 삶의 큰 영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을 사람.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누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삭개오의 대표 이미지 하면 아무래도 작은 키일 것이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세리일 것입니다. 작은 키, 또 텍스 콜렉터 세리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이미지들이죠. 근데 오늘은 그 두 이미지 대신에 그의 이름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글 전개 방식도 함께 곁들여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이야기 유명세와는 달리 이 이야기에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독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이 저자 누가의 다른 표현들이나 설명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2절에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소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사뭇 달라 보이게 만들 작은 여지들이 생겨지게 될 텐데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본문에서 누가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처음에 소개하지요. 본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원음대로 그렇게 불러보면 자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카이오스도요, 원래는 히브리어 원음 그대로를 가져온 그러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 자카이 히브리어 뜻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뜻은 순결,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뜻을 갖고 2절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말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무서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뒤의 내용이 잘 어울립니까? 그리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세리 혹은 부자의 이미지 사이에 있는 거리감 때문이겠죠. 그럼 왜 누가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누가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그 뜻과 그의 현재 직업과 상황이 상반된 이미지를 도출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색한 소개가 될 줄 모르고 이리 글을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러할 때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 직전에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부자 관리요. 삭개오 이야기와는 달리 이 부자 관리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직전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서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관리 큰 부자요. 그도 삭개오처럼 관리였고 공무원이었고요. 그도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이름 없었을까요?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격과 거의 차이 없어 보이죠. 다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그를 또 청년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에 대해서는 그냥 세리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 부자 관리와 삭개오 사이에서는 아마 일정의 나이 차이는 있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 참 많이 닮아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의 등장 시점인데요. 바로 삭개오 이야기 등장 직전인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로 오기 전에 말입니다. 속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부자 청년 관리와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직전에 있었던 일, 유사한 대상에 대한 설명의 차이. 여러분 더욱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이 복음서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던 저자입니다.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특징인 누가가. 여러분 유사한 대상을 두고 한쪽 이름만 기록하고 다른 한쪽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가 삭개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의 속에 가장 서두에 놓았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드는 부분이지요. 삭개오, 자카이, 의롭다. 이 이름과 의미.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만 생각해도 그 의미는 가볍지 않은데요. 이 이름이 등장한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로 연결되어집니다. 자카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구약의 두 군데 정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라 2장 9절과 느헤미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글로는 삭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고요. 영어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음원대로 자카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요 사실 동일한 한 기록입니다. 동일한 기록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중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록들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초기 포로 귀환 자 명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 말이죠. 구약 초기 포로 귀환 자 명부,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과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 뭐 직접적인 연관성 맺기는 사실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의미 연결이 가능합니다. 귀환과 회복 말이죠. 바벨론으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유대인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봅시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삭개오, 예수께 돌아와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름이 이러한 의미 연결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삭개오에 대해서 일련의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가 세상 못된 자였다가 개과천선한 편견 말입니다. 그가 아무래도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그렇게 세상 살던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삶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라면 오늘 누가의 설명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앞에 다룬 이름 없던 부자 청년 관리처럼 말이지요. 누가는
삭개오를 그 사람처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였고요, 관리였고요, 부자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는 분명히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제일 앞에다 지금 두고 있죠. 나름의 강조한 이유가 있을 법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생각하며 말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였고 부자였기는 해도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라라고 하는 이해죠. 또 그리 생각해 볼 가능성이 본문에서도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율법의 내용들을 매우 잘 알 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리에서 속히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모셔가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약속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좋아서 나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약속드린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절 내용을 위시로 한 율법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내용을 주님 앞에 약속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보면 그가 세리였고 부자였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잘 알고 있었고 늘 잘 이행했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과 생각들인 거죠. 그럼 잠깐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심이 앞선 누가복음 18장에 그려져 있던 부자 청년 관리의 결말과도 아주 강하게 대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관리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섰습니까? 자기 평생 율법 다 알고 다 잘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그렇다면 너의 물질 전부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오라라고 하는 물질 포기라고 하는 큰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예수 앞에서 돌아서서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는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지적으로 기억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100개의 말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개의 말씀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많이 알던 영적 지식 행하지 못했고 삭개오는 그것 행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에 대한 해박함들, 즉각적인 실천성들이 삭개오에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당시의 세리로서 의로운 삶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구역 모임 때 마태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배웠습니다. 마태 직업 뭡니까? 세리였죠. 여러분, 우리 그때 당대의 세리가 왜 불의한 직업의 대명사였는지 우리 그때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삭개오 혼자 군개이락처럼 세리 중에 홀로 의롭게 살아갔으리란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자 되었을리 만무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삭개오, 믿음 갖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내게 닥친 삶의 그 문제를 힘겹게 살아가는 통에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과 삶의 간극의 차이들을 갈급하게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과 믿음이 치워버리는 인생 말입니다. 그가 삭개오이지 않았을까? 2절에 누가의 그 삭개오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로움들, 순전함들, 순결함들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사이에 놓인 자로서 그 간극을 오늘 누가는 표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의 삶의 분주함과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멀리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가까이 해야지 하지만 오늘, 내일 점점 그 간극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로도 채워보고 세상의 명예로도 채워보고 사람으로도 채워보지만 그런 것들로 절대로 메워질 수 없는 믿음과 삶의 간극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영적인 것들을 상실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2절 삭개오에 대한 설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위치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지만 나를 의롭다 부르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 말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우리에게 분명히 이리 확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노력대로 의로움으로 우리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 잘 지키고 믿음과 삶의 간극들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간격 좁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본문의 삭개오도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하루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늘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과 삶의 차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삭개오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의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하나,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고 남은 반년의 삶 내 중심에 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믿음과 삶의 간극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믿음과 삶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들렸지요. 그가 곧 예수 만나러 나가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찬찬히 한번 보시면 솔직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만나러 나갔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삶에 여전한 문제들이 있고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의미 없는 삶이지만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볼까 해서 그가 나가기는 했지만 큰 기대에 주님만 붙들고 나왔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무에 올라가긴 했지요. 그런데 이 나무에 올라간 것 자체가 사실 삭개오 이야기가 갖고 있는 작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아마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든 집에 올라가든 어디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나무에 올라간 것에 집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큰 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할 사람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녀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 다해서 이 사람들 틈바구니 비집고 예수 뒤편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간절함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여인과 비교하면 사실 삭개오는 저기 나가기도 귀찮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보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할 수 있고 회복 얻을 수 있죠.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삶의 변화를 꿈꾸고 바란단 말입니까? 삭개오 큰 기대 없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있는 자리에 나왔을 때 삶의 접점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예수가 그의 집에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 있었던 간극이 사라지는 순간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볼까 하는 그 작은 결정 하나, 그 행동 하나가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서기를 노력하셨습니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 나를 얼마나 두셨습니까? 예수 앞에 매일같이 나설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들죠. 고민 많고 걱정 많죠. 세상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바쁘고 힘들고 고민 많고 걱정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붙드는 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서는 그런 반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정리하죠. 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 뒷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들 녀석과 차에 탔습니다. 기가 막히게 배터리가 방전됐죠. 시동이 안 걸립니다. 마땅히 그때 전화 드릴 분도 없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 좀 부탁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은희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 집사님 왜 오셨나요? 물건을 픽업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 박영주 집사님 같이 오셨나요? 사실 저희 교회 트리플 A와 같은 분이신지라 그래서 박영주 집사님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밖에 오셨다고 그렇게 정은희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곧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집사님 차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스타터팩이 있어서 그거 도움받아서 시동 걸었습니다. 사실 배터리 교환하는 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잘게 나눠 쓰려고 오늘은 그거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튼 배터리 교환하는 데까지 가서 배터리 교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집사람에게 이제 큰아이 픽업해서 좀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차저 차에서 다 갈고 집에 들어갔죠. 근데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녀석이 아내 차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가 박영주 집사님 오셨다는 이야기에 아빠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쁘게 웃으면서 뛰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그날 제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지는 않고요. 아들 녀석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해결해 주는 분만 만나도 기쁘고 반가운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물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만나면 어떨까요? 그 삶 안 기쁠 수 없습니다. 그 삶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예수를 통해 못 느껴보셨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6절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그를 만나니까 근본적인 고민과 그 삶의 차이를 채워주시는, 메워주시는 그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예수로 그 간격 채워 살아가야죠. 남은 반년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있는 관리였어도 아무리 부자였어도 삭개오는 삶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그제서야 자기 이름과 똑같이 삶이 일치되어졌던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남은 반년 예수께로 나와 나의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면 삭개오 만나주셨던 주님의 오늘의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만 좋은 것들로 그거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로 나의 삶 믿음으로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몸은 피곤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내 즐거움과 평안 찾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음을 우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는 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으로 삶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